예, 레위기 이야기 중에 보상제사 이야기 조금 길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상제사라는 것은 보상의 이중적인 차원, 그러니까 제사 때 제물만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도 보상을 함으로써 양쪽의 보상을 다 이루어야 된다. 제사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그 제사의 정신을 오롯이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 보상제사가 어떤 실수에만 그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던 그 부분에만 해당되지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제사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받을 벌 받고 나서 제사를 바치는 거지 제사만으로는 넌 안 돼라는, 그래서 상당한 속죄였던 제사 그 벌을 통하지 않고서는 속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만으로 면죄부를 얻으려는 어떤 권력가들과 재물가들의 그런 욕심을 갖다가 레위기가 막아놓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결국 이 황소 한 마리만 갖다 내면, 예, 돈만 있으면 다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왕전시대에 다시 흘러버렸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두 정신,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는 이 두 정신이 바로 구약의 두 기둥이 됩니다. 구약이라는 구약 성서의 두 기둥이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구약의 이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정신은 이 두 가지를 율법 정신과 예언자 정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은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형식의 강조라면, 예언자 정신은 그 형식에 담는 진정한 마음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서로 그 구약의 두 기둥이면서도 또 약간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 집단과 그 형식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 예언자 집단과 이 레위 집단은 아마도 교집합의 영역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레위인들 중에 상당수가 사제이기도 했지만 레위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언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듯이 그들은 또 예언자이자 사제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예언자 집단을 형성하는 데 상당수가 레위 집단이면서 또 레위 집단의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갖춰져야 참되고 합당한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뭐 명절 때 절하면서 그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절 끝나고 빨리 뭐 먹지라고 하고 있으면 절이 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는요. 자, 그 마음은 그러니까 단지 제사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19장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정신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늘 탈선하는 전례, 또 뭐 속이 텅 빈 전례, 구체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전례, 순전히 거칠애로 끝나는 전례를 고발하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아유, 그럼 나도 큰일 났네, 아유, 난 딴 생각, 미사 때 딴 생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분심, 그건 간단한, 우리는 거의 뭐 유축에도 끼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재물의 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제사는 번듯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이웃과 맺는 모든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하도록 레위기가 또 예언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 관련한 정의 없이는, 그러니까 백성은 이미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바치는 모든 경신에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 때 하느님께 제물만 바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수탈하는 재물가들과 권력가들을 사실은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는 그 예언자다운 비판이 정점에 이르게 되죠. 하느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제사가 하느님의 계획과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자기 인생과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또 이 부분 다시 이어서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 볼게. 10장,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은 대사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제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래 인정이 되어 있는 불을 갖다가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속된 불에서 아무렇게나 갖고 왔다는 거죠. 이런 거가 지금 우리 전란에 남아있는 게 특별히 부활 때, 부활 성냐미사 때 향을 피울 때요. 향덩이를 그래서 그 다른 불에서 피우지 않고 부활초에서 당겨옵니다. 그래서 부활초에서 이렇게 그 향로를 축복하고 축복한 향로에서 불을 당겨서 부활초에다가 그 거룩한 불을 그 부활초에 옮겨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 불이나 붙이지 않고 그날만큼은 향로를 축성해서 축성된 불덩이에서 불을 뽑아서 부활초에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아무 불이나 붙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잔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데 어쨌든 그런 구약의 그런 형식들이 지금 전례에도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어쨌든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덜컥하고 걸리시게 되죠. 뭐라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아들들이 불 한번 잘못 붙여서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하느님이 정의로운 하느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 레위기의 저자는 결국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의 지극한 거룩함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잔인하지 않으신가는 저자의 관심 바뀌고요. 이 제사를 잘못 바칠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제사의 절대성, 그래서 강조의 방법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구약적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사제계통인 저자는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의 절대성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느님은 생명의 소중함도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한순간 생명을 사라지게 하시는 무서움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 하느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저자가, 레위기의 저자가 하느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나름 자신의 문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강한 방법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무서운 하느님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접근이면서 동시에 가장 뒤처진 접근입니다. 그걸 사용한 거죠. 하지만 또 동시에 무서운 하느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에 대한,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에 대한 경외로움, 경외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거대함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도 하느님의 중요한 속성인데 문제는 인간이 그 무서운 하느님을 자신의 욕망대로 어떤 자신의 이용 가치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게 될 때 그게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사람이 죽었는데 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 되어버린, 그 말 안에서는 무서운 분이 어쨌든 되어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 욕망에 의한 하느님의 가리움은 이렇게 정의로운 하느님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강조법은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신약 성서에서 사실 심심치 않게 드러납니다. 뭐 사도행전에서도 그 땅을 한 부부가 초대교회 땅을 갖다 바쳤는데 일부를 떼고 갖다 바쳤다가 들키니까 그냥 두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전혀 다를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해석을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고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지는 작업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저는 그 제 관점 계속 그런 거죠. 단지 레위기를 레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복음의 빛으로 레위기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항상 복음을 연상하면서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인간의 다양한 하느님에 대한 해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전부 수렴되어 가는 과정, 그게 성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성서를 보기가 훨씬 편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11장에서 15장 아주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여기서 깨끗함은 마음의 깨끗함이라기보단 외적인 깨끗함이에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하여튼 뭐 음식을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과 반대되는 죽은 고상 숭배에서 자신들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데요. 결국 레위기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어도 안 되고 그 이유들을 갖다 이거는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많은 이 부정한 짐승들은 잘 정리를 해보면 바로 흔히 근처 나라들, 근동에서 이웃 나라들의 다신교적인 경신 내에서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여지는 그 짐승들을 전부 다 부정한 짐승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짐승들의 고기, 이교도들의 제사에서 바쳐질 수 있는 아니면 신성기되는 짐승들을 멀리함으로써 이교도들의 종교관습에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지키고자 한 겁니다. 네,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규정이 신약 성서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우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자 이 유다교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가 문제가 되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다. 물론 바울사도는 이걸 또 완전히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갈랐던 본질은 우상 숭배의 배척, 이게 규정의 핵심입니다만 그런데 레위기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의 핵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배척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핵심은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짐승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들이 사는 땅 역시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 다른 땅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분을 무시하십니다. 마르코복음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뭐 이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한 짐승, 그 구약의 어떤 이런 정결과 부정의 어떤 갈라침을 갖다 잘 모르신다면 그냥 이걸 갖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단편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구약 성서에 특히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의 엄청나게 중요한 정결과 부정이라는 이 규정 자체를 앞에서 면전에서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신 말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율법학자들이 들었을 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도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이러한 유다교의 전통, 특별히 정결 규정은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정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좀 배척하고 있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전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건 베드로가 그 더러운 걸 한 번도 먹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율법학자가 아니었죠. 바오로처럼 바리사이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뭘 한다고 올려오는 물고기들을 갖다가 막 아 이거는 속된 물고기, 이거는 속되지 않은 물고기 하면서 막 골라가지고 먹었겠어요? 어쨌든 당시 어부라는 직업 자체는 뭐 그런 권력가들보다는 밑에 있는 직업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안다고 그 베드로가 어부 때 막 이렇게 음식을 골라 먹었겠습니까? 결국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거 창조 때 다 좋았댔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약의 전통을 넘어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려고 하는 구약의 전통, 정의로움이라는 게 분리시키면서 자기 정의를 찾아가는 그 구약의 전통을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시려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의 이 가르침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서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이제 세계를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그걸 갖다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넘어서는지 또 바오로사도는 거기서 그 말에서조차 우상숭배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예루살렘 공의의 규정을 바오로사도는 또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교회가 민족을 넘어서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다 좋다 했잖아요. 다 좋다 해놓고 레위기에서는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모순되죠. 이게 구약의 매력입니다. 1장에서는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인간의 왜곡이 하느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다시금 실현되는 거죠. 하느님이 좋았다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 좋은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악한 마음이 세상을 불결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꼭 알아라 라고 이제 확인을 복음에서 해주시는 거죠. 예,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